오늘은 또 되게 사파리 같은 복장을 작가님 복장 칭찬이 되게 많던데.
저는 내가 촬영을 할 때 컨셉 자체가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구조가 강력한 포멀한 옷을 입다가 일상복을 좀 풀어봤죠 이 코너에서.
아, 오늘 언스트럭처 컨버세이션은 광고가 있습니다. 리드볼트라는 캐리어 브랜드입니다.
오 멋있다. 약간 뭐지? 사람들의 로망인 SUV의 강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뭐 G-Wagon이나 랜드로버 디펜더 옛날 버전이나.
브랜드 이름은 리드볼트라는 캐리어 브랜드예요.
볼트 금고. 아 거기서 아이디어 따온 거구나. 그 시드볼트라고 극지대 멸종 위기 식물의 씨를 다 보관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기후 변화로 어떤 농작물이 멸종되면은 거기서 씨를 다시 배양해 가지고 인류가 먹고 살 수 있게. 아 근데 이제 여행 회사니까 어디론가 너를 이끌어 줄게 해서 리드볼트라고 했네.
끌고 다니는 금고.
끌고 다니는 금고. 나를 끌고 다니는 금고. 내가 끌고 다니는 금고가 아니라 나를 끌고 다니는 금고. 나를 어딘가로 이렇게 끌리게 해줘.
이 브랜드가 좀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더 쉽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어떻게 오늘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경험이 결국 나는 매력 자산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력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 뭐 이런 저만의 생각을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그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게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좀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 그 되게 인기 있던 그 TV 광고가 있었어요. 해외에서. The most interesting man in the world 라는 광고였어요. 해밍웨이를 닮은 어떤 남자 배우가 이제 맥주를 딱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취미로 아프리카 가서 사자와 함께 맨손으로 레슬링을 합니다. 딱 그러면서 끝에 가가지고 most interesting man in the world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정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맥주를 한잔 하려고 동네 바에 갔을 때 우연히 어떤 사람이랑 마주쳐가지고 스몰 토크를 한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진짜 흥미롭고 매력적이라고 느낄 것인가를 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은 남들이 안 가본 데 가보고 남들이 안 해본 경험을 하고 남들이 무서워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 광고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매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력은 힘이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 매자를 보면 이게 원래 도깨비 매자더라고요. 도깨비 매자를 분해해 보면은 귀신 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못 볼 거 본 것 같은 느낌. 저게 뭐지? 저거 좀 괴상한데? 하면서 느끼는 느낌과 매력이 같은 느낌이라는 게 그 어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 진짜 멋있었다고 할 때 영어도 awesome 그러잖아요. 그 어라는 단어가 경외심 같은 거거든. 나보다 거대하거나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봤을 때 느껴지는 약간 떨림이나 기죽는 느낌을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평상적인 거를 봤을 때 느끼는 게 매력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던 거를 봤을 때 느끼는 게 매력이고 매력은 나는 흡수하는 거라고 봐요. 내가 매력적인 걸 많이 보면 그게 내 컨텐츠가 돼가지고 그 컨텐츠를 전달하면서 그게 내 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안 가본 데, 남이 안 본 거, 남이 안 읽는 책, 남이 안 하는 생각 이런 것들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추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를 얘기를 해볼게요. 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왜 내가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험을 굳이 왜 해야 되지? 왜냐면 그런 경험에는 항상 리스크와 위험이 따르거든. 근데도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는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로 original이라는 단어를 프랑스 말로 번역하면 두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original로 번역을 할 수 있고 original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original이라고 누구한테 하면은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욕이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세턴 original 그러면 쟤 진짜 별난 애다. 쟤랑 못 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였던 거예요. 근데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오리지널처럼 칭찬으로 써요. 저 사람 진짜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이 정서가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특이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다가 특이한 사람 갑자기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냐. 내가 한 10년 전인가에 그 동양 문화 관련 방송을 하면서 한국 고전 문화 번역원에서 하는 여름 과정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라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창의력이 발달한다. 그런데 호기심이라는 단어에 그 기자도 이상할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게 이상한 거에 끌리는 마음. 그러니까 매력이랑 어떻게 보면은 상통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되게 나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동양 서양의 관계없이 전통문화에선 전부 다 오리지널한 것도 욕이었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도 별로 안 좋은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바뀌냐? 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중요해지냐면은 서로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구조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내 위치가 분명하거든. 역할도 분명하고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가 생기면 갑자기 매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이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하버드 인류학자 조제프 헨릭 박사랑 얘기한 내용에와도 연결이 되는데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익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럼 익명의 사람들이 특정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이익을 위한 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근데 그 다섯 명이 다 마케팅 전문가예요. 그러면 회사 망하죠. 한 명은 경영을 잘하고 한 명은 아이디어가 좋고 한 명은 뭐 장인정신이 있고 한 명은 마케팅을 잘하고 한 명은 돈셈이 뛰어나야지 회사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을 찾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저 사람 신기하네. 못 보던 유형이네. 우리 조직에다 합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지금은 중요해진 게 뭐냐면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걸로 두각을 나타내기는 매우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뭐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와, 저거 되게 특이하네. 저거 못 보던 거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력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이쪽은 포기해야 되는 거. 내가 전에 그 계급에서 말했던 두 개의 다른 피라미드예요. 정상을 포기해야 매력이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전에 내가 그 미키형 채널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남이 안 해본 생각이나 남이 못 본 거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대체로 말로 하기 때문에 내 말이 남이 못 들어본 말이면은 대체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 탐구생활이 다 그거 아니에요? 아직 구글에 안 올라와 있는 옛날 책, 길고 재미없는 책들 읽고 그 내용을 짧고 맛깔나게 소개해주면은 사람들이 와, 저 내용 어디서 읽었어요?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 제가 그냥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예, 도서관에서 읽었습니다. 왜 굳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또는 왜 옛날 중고서적을 주문해가지고 읽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책들은 이미 챗GPT 다 읽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가 다 디지털화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2005년 이전에 쓴 책들은 의외로 인터넷에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챗GPT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디지털라이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읽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내 경험과 합치면 그건 내 인사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의 텍스처를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산에 올라가도 거기서 날씨가 어떠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땠냐, 그날 뭐 비가 왔냐 안 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오감이 느끼는 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히 내 것이라고 봐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여행 가가지고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건 뭐예요? 디지털라이즈 가능한 경험을 만드는 거야. 남의 디지털 경험을 보고 그 디지털 경험을 나도 복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진짜 내 오감이 다른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오감으로 느끼고 와서 그 감각을 내 컨텐츠로 만든다 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디지털이 카피하지 못하는 나만의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냐, 문학 같은 데서 보면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이제 증기선이라든지 증기기관차 같은 게 생기면서 군사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모험가들이 되고 책도 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동경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에요. 한 150년 전. 뭐 예를 들어서 20세기에서 가장 영국 사교계에서 흥미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듄 컨텐츠에서 내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책 다시 읽고 있는데 윌프레드 세시거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특이한 사람이냐면 영국인들은 그 이전에 한 6, 70년 동안 유명한 모험가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썰푸는 사람이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된 상태였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 친구도 모험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지도를 사면은 테라 인코니타, 알려지지 않은 땅이라고 그냥 표시된 데가 있었으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목숨 걸고 지도를 그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험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지도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지도 밖은 없는데 지도를 보니까 디테일이 없는 곳들은 좀 있던 거야. 그곳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금의 오만 살랄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부다비까지 가로지르는 엠티 쿼러라고 하는 그 사막. 그 사막을 가로지른 사람이 이 사람 전에 딱 두 명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간 거예요. 쉬운 길로. 그래서 윌프레드 테시거가 나는 이 사막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면서 처음으로 이 empty quarter를 이 빈 땅이라고 심지어 불리는 곳을 내가 채워넣겠다 해가지고 한 660km 동안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을 낙타를 타고 가로질러서 이제 간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책 쓰고 강의하고 영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평생 그걸로 이제
먹고 산 거야.
먹고 산 거야.
그 경험으로 먹고 산
거죠. 금고형 캐리어의 로망도 사실은 영국 부유층들이 처음에 만든 거거든요. 아프리카에 옛날 군용 랜드로버 디펜더 타고 다니면서 지붕에다가 묶어놨던 그 캐리어들이 얼마나 많은 실험을 겪었겠어요. 옛날에 이제 초부유층들이 여행을 다니던 시절에는 주로 배로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하인이 들고 다녀야 되는 양쪽에 손잡이다 있는 이만한 캐리어. 그리고 그 캐리어들은 대체로 바퀴가 없었어요. 아, 캐리어가 아니 트렁크라고 그랬지, 그때는. 왜냐면은 그 배에 이렇게 적자는 거면 이렇게 갱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좁은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들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퀴가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들의 로망이었다가 그 다음에 히피 트레어 다니던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치안이 안 좋은 지역을 많이 통과하니까 자기 몸에 이렇게 끌어안고 자고 이럴 수 있는 배낭을 많이 선호해서 그때 이제 배낭여행이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발달하고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가서 그 나라의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소비 문화를 경험하는 게 여행이 됐을 때 캐리어가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이제 발달하다가 대략 이런 모양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런 금고형 캐리어에 대한 로망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영국 부유층 탐험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조금 담고 싶어하는 그런 동경에서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남이 안 가는 데 가서 남이 안 본 걸 보거나 남이 간 데를 가서도 남이 안 본 걸 보거나 남이 본 걸 봤는데 남이 안 한 생각을 하거나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다르게 보는 거죠.
세 번째인 것 같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남이 본 거 똑같이 봤는데 다른 생각한 거.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사람보다 동네마트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 작가님이 봤을 땐 누가 더 매력적인 사람 같으세요?
둘 다 매력적이죠. 네, 둘 다 매력적인데 우리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 우리 독서 컨텐츠에서 되게 오래 얘기했었지. 그리고 직접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경험하는 거. 내가 말한 윌프레드 세스거 같은 사람들 있고. 근데 그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거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자극을 받는 게 있는데 아마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되게 열려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내가 혼자 먹태깡이랑 맥주 마시고 들어갔다 그래도 그게 재밌는 경험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먹태깡을 먹고 있는 옆에 아저씨가 있는데 내가 컵라면을 들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 아저씨 사연을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진짜 리스펙트긴 해. 근데 만약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파키스탄 인도 전쟁에 참전했던 카시미르 출신의 목동이랑 같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얻는 게 더 많겠지. 그러니까 이미 그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나가면 경험의 폭이 더 넓어지긴 하죠.
새로운 경험을 되게 많이 해도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Relevance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에서. Relevance가 뭐냐면은 그래서 나한테 뭐? 이건데 경험은 많은데 흥미롭지 않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로 친척분들 중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한 분쯤 계실 거야. 그러니까 경험 엄청 많으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막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의 특징이 아마 relevance를 못 만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나한테 뭐라는 거를 던져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 컨텍스트 없이 윌프레드 테시거에 대한 컨텐츠를 그냥 만들었어요. 누가 보겠어? 안 보죠. 근데 사람들이 듄을 보고 와가지고 야 저게 무슨 소리일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때 아 윌프레드 테시거의 경험을 통해서 듄을 이해하면은 진짜 영화가 재밌어진다 하니까 우리가 그게 컨텐츠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흥미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이 안 한 경험을 해야 돼. 남이 안 한 경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그걸 그대로 풀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랑 관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경험인데 사람들의 인생에 관계 없을 것 같은 경험을 하고는 그 경험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민 안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은 따로 배양해야 되는 능력이다. 그게 합쳐졌을 때 이제 나는 굉장히 멋진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러려면 재료가 많이 있어야죠.
어린이들은 되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호기심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호기심을 지키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요즘 그 애기 나가지고 육아책을 많이 보면서 제일 내가 집중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호기심을 지켜줄까? 왜냐하면 나는 호기심이 결국 공부를 하려고 하는 열망과 직관이 돼 있고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지키는 게 조기 교육을 하는 것보다 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근데 이 호기심에 대한 내가 재밌는 연구를 본 게 나는 이제 너무 부모가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만 만들어주면 호기심이 없어질 거라는 그게 있었어요, 선입견이. 근데 얼마 전에 연구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님의 품이 안정적이라고 느낄수록 탐험을 더 많이 한대요. 왜냐면은 내가 어디 탐험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기반으로 더 멀리 탐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어른이 되면 믿을 구석이 없어지거든. 아니면 내가 남의 믿을 구석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내 최고의 어떤 목표가 되고 호기심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되게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갈수록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매력적인 사람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면 사실 매력 자본이 더 필요한데, 그리고 매력 자본이 더 필요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더 필요한데,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매력을 포기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내가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기심은 이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호기심의 피크는 1989년 해외여행 규제가 풀린 다음에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해서, 왜냐면 그 이전에 못 나갔으니까 배낭여행 붐이 일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서 막 뭐라도 배워오려고 그러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기심이 가장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도 지금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안정감을 느껴야 호기심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안정감을 부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옛날에도 유럽에 소매치기 많았어요. 당시에는 카드 결제 안 되는 거 많아가지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여행객들이. 근데 이제 오늘날은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그 당혹함을 직접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한 이틀 날렸어 이거를 한 달 뒤에 듣는 거랑, 저 지금 소매치기 당했어요 어떡해요 라는 걸 라이브로 듣는 거랑은 조금 임팩트가 달라서 그런지 이런 경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치안이 좋은 세계에서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나오니까 요즘 이제 카드 이렇게 접촉으로 결제하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접촉으로 결제한다는 건 어쨌든 뭐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안전 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냥 장비빨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리드볼트에서 나오는 그 릴리프 백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건 이제 RFID 방지도 돼 있고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찢어가기 못하게 안에 철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언제 내가 생각할 때 호기심이 가장 많이 꺼지냐면은 직장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같아요. 그래서 이 리드볼트에서 되게 재밌는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출근하기 싫을 때 떠나라. 너무 자극적이긴 하다. 10개 도시 정도에 내가 여기 가고 싶다 응모를 하면은 추첨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 이게 비행기표를 끊으면 사람이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호기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 자신을 묶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어쨌든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게 돼 있거든요. 하고 나면은 또 다시 자신감이 올라오고 다른 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니까.
여기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뭐 어디를 가시겠어요?
되게 유명한 관광지들이네. 여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하면 그 두 번째를 해야 돼. 남들이 가는 데 가서 남들이 안 본 걸 본다. 그래서 나는 다낭을 선택할게요. 다낭이라는 동네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린 가가지고 휴양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어. 하나는 그 바로 위에 휴에라는 동네 묶어서 가잖아요. 근데 휴에가 인터넷에 Battle of Hue라고 쳐보면은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끔찍한 격전지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나는 그 전쟁터가 어떻게 한 세대 만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휴양지로 변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낭이라는 공간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게 한 가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다낭 바로 밑에 호이안이라는 동네가 있고, 호이안 옆에 미선 유적지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뭐였냐면 참파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의 유적지인데, 여기는 완전 거의 인도 스타일로 지어져 있어. 힌두 문화의 약간 동남아시아 버전의 유적지가 있는데 호이안은 포르투갈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동네 안에서 요 교역지를 가지고 유럽 문화와 인도 문화와 이제 유교 문화가 막 융합되던 장소가 이 동네고, 그 가운데 있는 동네가 다낭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동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본 적 있으세요, 다낭?
다낭 취소했어, 이번에 가려고 그러다가. 애기랑 가는 게 너무 덥다 그래서.
리스크를 안 지시네.
애 아빠가 되니까 호기심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중이라서 나도 응모해야겠다. 나도 리드볼트 응모해가지고 빨리 저기 호기심을 다시 불지피고 와야지. 얼마 전에 내가 그 브랜딩 관련된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브랜드가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는 시대는 끝났다. 물건 잘 만든 건 기본이다. 이제 브랜드는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리드볼트도 새로운 경험, 이거 자체가 이제 브랜드의 철학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기심을 충족한다는 우리 채널의 아이덴티티와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는 거, 결국 그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세 번째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본 거를 자주 본 사람은 그거 자체는 컨텐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클로드 레비스토스라는 분이 말한 허갈드 엘로아니에 동떨어진 시선이라는 걸 가지게 해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동떨어진 시선이라는 거는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즉 메타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탐구 생활의 진화를 봐도 원래는 남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는 채널이었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채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다른 나라 문화를 탐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새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채널도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동떨어진 시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력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스타에서 유명한 곳이 아니라 인스타에 안 나오는 대로 갈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장비로 무장하고 남들이 안 가본 데를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남들이 가본 곳에서도 새로운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거를 현대인들의 고민과 경험에 맞춰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완비가 되면 어디 가나 난 저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싶어 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로 두서없는 대화 한번 해봤고 다음 두서없는 대화에서 듣고 싶으신 토픽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